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출구를 잘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길을 보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풍경이 아니라 낯선 풍경이 펼쳐지면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가려던 곳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출구에서라도 나와서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어서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체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우리는 갈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우리가 돌려서 다시 가야 할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경로를 수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죠. 그래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스가랴서에 우리가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멈춰서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은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던 그 모습은 점점 멈춰지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했고요.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공사가 시작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초만 닦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전 재건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사람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이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학개 선지자고요. 두 번째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마치 엄한 아버지처럼 그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죠.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스가랴서를 적고 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초라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라는 이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넷불과 대장장이를 통해서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스가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라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의 시간을 보라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고 있는 이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내가 준비한 영광의 길을 보라는 하나님의 어쩌면 강력한 초대를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동료 목회자들과 대화를 종종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가끔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캠핑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불을 보면서 멍하게 이 불멍을 하면 쉼과 회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부러워요. 아, 캠핑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가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뜻 용기가 잘 안 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머무는 공간이 딱딱한 콘크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벽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텐트에 그 얇은 천조각 한 장을 내가 믿고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도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사방이 꽉 막힌 벽이 있는 그 안정감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딱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은 막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7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실 그때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집은 물론이고 그들을 보호했던 성벽들까지도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또 꿈을 안고 그렇게 돌아오고 싶던 그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고사하고 그들이 열망했던 성전마저도 이걸 재건하는 기초만 놓인 채 무려 16년 동안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던 거죠. 사방이 뚫려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은 위협은 계속해서 있는데 나를 지켜줄 튼튼한 벽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속에서 한 청년이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청년이 뭐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지켜줄 그 성벽이 이만큼이라도 쌓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측량줄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 정도 규격은 돼야 되고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측량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측량줄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좁은 측량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견고한 벽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안전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캠핑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당연히 딱딱하고 튼튼한 벽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벽이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들이닥칠 것 같고 다시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도 똑같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벽 없는 성전이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성벽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벽 너머까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들이 많아져서 여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벽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은 너희가 쌓으려는 그 좁은 성벽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성벽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는 이 약속.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오세요. 우리 집에 돈이 차고 넘쳐서 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겠죠. 너무 가슴 뛸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이에요. 약속은 찬란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넘쳐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넘쳐날고 차고 넘칠 거라는 그 가축들은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이 사이에서 이 간극이 너무나도 거대하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벽도 없고요.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성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내 눈앞의 현실이 비록 초라한 빈 들판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감싸는 그 성벽임을, 견고한 성벽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있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측량줄을 내려놓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그 측량줄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레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실 말씀처럼 이곳을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성벽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죠. 예루살렘이 사랑과 가축으로 넘쳐날 것이라는 이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듣던 스가랴에게 지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스가랴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 다 좋은데, 말씀 축복도 다 좋은데, 그래도 성벽이 없이 풍성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 뺏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가랴는 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성벽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인데 그 벽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5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벽이 없어도 돼, 그러면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무엇이 된다? 성곽이 된다. 성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로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스가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4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환이 너무 두려웠죠. 엘리사의 사환, 종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눈을 열었어요. 봤더니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적들은 철병거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의 불병거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킨다고 해요. 저도 안정감이 중요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킬 수 있을까? 부부를, 내가 신뢰를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가길 노력하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자녀가 유치원에 갔어요. 앞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쌓은 이 돌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의 불병거가, 그리고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불성벽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무기가 있고 돈이 있으면 완전할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무너졌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무기가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당당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믿음도 흔들렸어요.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창이나 칼이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쫓고 있다는 그 말 앞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칼이나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9절부터 14절인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보다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필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무기가 뭐예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무기가 이제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설적인 칼을 가졌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행세까지 하고 있어요. 목숨을 구걸하며 대문을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장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쥐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안식, 절대적 안정감은 절대 우리에게 이것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환상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